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잘한 지는 지금 올해가 5년 차예요.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못했는가? 이런 후회.
북한군 장교 출신 김정한 씨는 청진이 고향인 한국 정착 5년 차의 탈북자입니다.
그런데 탈북하기 전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고향에 딱 들어오니까 내 고향 친구가 한국 옷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전엔 일본 옷 장사를 하던 애가.
고향에 들렀다가 옷 장사를 하던 친구를 찾아가게 됐고 한국 남조선이라는 나라의 경제 수준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일본 옷 장사가 2000년 후에는 한국 옷으로 바뀐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한국 드라마를 봤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게 됐고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친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농담을 할 정도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키작은 애들 보고 야, 넌 차태현이하고 짝지면 되겠다 이랬더니 차태현이 하랩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17살부터 35살까지 삶의 목적도 없이 그저 군인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했던 김정아 씨. 2006년 탈북을 하고 중국 연변에서 몰래 라디오를 들으며 한국행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선라디오, 이런 선라디오를 사가지고 그다음부터 멀리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라디오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가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인간미를 거기서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 한국 가야겠구나.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청진이 고향인 탈북 방송인 김정아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난 그게 제일 그립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려고 생각했지만 쉽게 결심은 못 내렸어요. 근데 2009년 4월에 김정일이가 중국을 방문했어요. 중국 방문하면서 그 방문하기 전에 소문이 쫙 돌더라고요. 김정일이 한번 중국 방문하면 방문 전에 한번 싹쓸이한다 이러더라고요. 4월에 방문한다는 소식 듣고 3월에 내가 튄 거죠.
금방이라도 중국 공안에 잡혀갈 것 같았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한다는데 비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들을 그냥 놔둘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 나도 끌려갔을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 입을 물어서 자고한 거기서도 사연이 너무 길어요. 우여곡절 끝에 교회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래 탈북해서 미얀마하고 태국을 걸쳐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한국 들어와서도
한국으로 향하는 길은 머나먼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만 봐왔던 그 나라가 과연 현실에도 있는 것인지 북한식 사고로 북한군의 장교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김정아 씨는 미얀마로 태국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여정에 오르면서 수많은 상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들어와서도 그게 한국에 대한 내가 그 어떤 선망이나 그거 어떤 북한에 대한 사상 변화 이것 때문에 내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런 걸 좀 알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난 정말 순수하게 솔직한 심정으로 내 상황이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난 온 거거든요. 머릿속에 사상 그 빨간 사상 변화는 실증이 없었어요. 크게 김부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김정일이 고향이 백두산이 아니라 소련이었다. 시베리아다. 6.25 전쟁이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다. 남한이 일으킨 게 아니라 미제 침략자들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6.25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배워왔던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기 시작한 북한 땅에서의 삶.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하나하나 지나온 시간을 되새겨보는 것도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도 다양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그 하나하나가 나는 계속 회상을 하거든요. 어떤 애들은 그 힘든 일 왜 계속 생각해? 생각하지 마. 근데 그걸 생각하고 파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이 또 북한 이슈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나간 일을 더듬으면서 그때 그 교훈, 그때 그 결함이 우리는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때 그 결함이 뭔지를 우리가 새롭게 아는 거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청진을 떠나 두만강을 건넜던 때가 2006년의 6월. 딱 3년 만에 한국 남조선에 발을 디뎠습니다.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감격의 순간. 의아하게도 김정아 씨가 떠올린 것은 북한의 전투 기념일이었습니다.
2009년 6월 4일이었어요.
한참 여름이.
응. 근데 6월 4일 날이 북한에서는 보천보 전투 날이잖아요. 딱 내리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공항에서. 야야야, 오늘 6월 4일이다. 근데 오늘 보천보 날이다. 넌 지금 그게 생각나냐?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어떡해? 이게 바로 세뇌교육인 거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오늘이 보천보 전투 날이다. 장군님이 오늘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하신 날이다. 웃기죠. 근데 그게 바로 세뇌교육이에요. 세뇌교육의 무서움을 거기서 또 다시 느낀 거죠.
이젠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도 없었고 끼니와 잠자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김정아 씨는 더 큰 불안을 갖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도 남들은 바깥 풍경 구경에 설레는 마음이었는데 김정아 씨는 깊은 한숨에 불안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안기부에 대한 그 공포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왜 안기부에 대한 공포를 갖고 계셨어요?
한때 그때 탈북자들 굳이 고난의 행군대 탈북자들 막 생기니까 북한 보위부가 북한 내부에 뭐라고 소문을 퍼쳤냐. 안기부는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비밀을 뽑아먹고 얼마 시간 있다가 다 피를 빨아먹고 죽이지 않으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임신된 채로 북한으로 다시 쫓아보낸다. 그들은 공포가 무서운 거죠. 북한이 지금도 남북관계 문제에서 위험변 문제를 많이 위험변까지 많이 떠들잖아요. 그 무서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와서도 그게 사라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국정원 들어가서도 무서웠어요. 그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이 조금 남아있었어요. 저는
김정아 씨 불안이라 많은 탈북자들이 가졌던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특히나 북한군 장교를 지냈던 김정아 씨는 당국의 지시를 일반 병사들에게 교육했어야 했던 위치. 아는 것이 많으니 두려움은 더욱 컸었고 아무리 여성이라고 해도 북한군의 장교였다는 자신의 이력 때문에 무엇인가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군 이력을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국에서 먼저 조사할 때 내가 내 이력을 속였어요. 왜 속였냐? 거기에서 내가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감옥 내에서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여기에서 너무 솔직히 얘기하지 마라. 너무 복잡한 얘기하지 마라. 그냥 남들하고 똑같은 얘기만 해라. 그래야 쉽게 넘어간다. 아니면 조사가 복잡해지면 못 간다. 이러더라고. 일단 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내가 군 출신이라는 것만 밝히고 더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뭐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자발적으로 군대 나갔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넘어갔죠. 그 다음에 한국 딱 들어온 다음에 그게 제일 근심이 있더라고요.
군 장교 출신의 노동당원.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으니 더 이상의 욕심은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으로 덮어야 한다는 사실. 거짓말이 들똥났을 때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국정원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말한 얘기가 전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에 앞서서 이 사람들은 내 진실성을 먼저 보더라고요. 진실성을 볼 때 그때 조사에 성실히 참가했고 그러나 그 대신 다른 친구들은 국정원 조사 하나를 걸칠 새로 나는 군 출신이어서 국방부 조사 걸치고 거기에다가 양아버지 그 문제 때문에 또 정보국 조사까지 들어갔어요. 결국 남들이 하나 조사 받을 때 나는 3단계를 걸친 거죠. 그래도 막 무사히 넘겼고 하나는 나왔어도 내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내보내긴 했지만 쉽게는 나를 믿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데 조용히 지내자. 죽도록 공부하고 그리고 그 기술 가지고 회계 전산 회계 그 교육 받은 거 가지고 또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며 그러면 제가 그냥 오직 내 삶에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일 다 나니까 2012년까지는 정말 조용히 살았어요.
2009년 한국에 정착해 2012년까지의 3년. 김정아 씨는 스스로 조용히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 집은 앤 먼저 받은 게 그 경기도예요. 제일 처음에 집 받은 게 거기인데 그거 볼 때에도 이렇게 지도를 놓고서는 어디 지역에 배치받고 싶냐 이러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 막 이러면서 아무 데나 막 짚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미리 나온 사람들하고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통해서 야 어디 지역 바다에 더 좋다 이러는데 나도 그런 정보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 스스로 판단을 했는데 나는 작전 지도를 볼 줄 아니까 거기에서 그 작전 지도 본 방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표식은 뭐다, 어느 표식은 뭐다, 이런 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그걸 보니까 난 제일 먼저 파악한 게 서울하고 가장 연결된 게 지하철이잖아요. 지하철하고 교통수단이 가장 가까우니까 어딘가 그것부터 봤어요.
장교가 작전을 펼치듯 지도를 펴놓고 보금자리를 잡았다는 김정아 씨의 눈빛에는 카랑카랑 병사들을 지휘했을 여군장교의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수도권이면서도 서울도 아닌데 은근히 서울하고 바로 직행선이 다 있고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가겠다고 사람 많은 지역인데 많지 않은 지역이면서도 거기를 짚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탈북자들의 뭐 기껏에 한 기수에 한두 명 정도 나오는 데더라고요. 너무 탈북자들이 모여있는 곳도 좀 피해야 할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짚게 됐고 짚고 실제 나와보니까 아, 우리 동네가 꽤 살기 좋은 동네더라고요.
서울의 남쪽 경기도의 한 도시에 보금자리를 잡아놓고 바로 컴퓨터 공부를 하러 나갔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학원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겠다니까 저는 한국 와서 가장 한화원에서 많이 느낀 게 컴퓨터가 많이 신기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컴퓨터를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딱 했는데 다른 애들은 나오자마자 100% 돈벌이 들어가더라고요. 식당, 노래방.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더라도 나는 네 그때 공부하는 시기에 저 생계비 45만 원에서 월세 보험 다 내고 한 10만 15만 원 정도 가지고 제가 한 달 생활로 유지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 1년 살았어요. 취직하기 전까지. 그러면서 남들 힘들지 않았겠어요.
쉽게 돈을 버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앞으로 살아갈 날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채워넣을 수 있는 노력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정착하는 탈북자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지원금으로만 살아가는 빠듯한 생활을 감수해 나갔습니다.
옷이란 거 사고프도 못 사고 교회에서 이렇게 북한에 보내는 옷이라면서 그러니까 옷 수거품 있잖아요. 그 다 버리는 옷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 옷들 속에서 한 한마디를 골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2년 입었어요. 그 옷을. 그러니까 옷을 별반 사입지 못해봤어요. 그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도 나한테는 그때 당시 가장 행복했던 게 첫째로 내 집이 있다. 둘째로 내가 비록 돈을 안 벌고 공부하는데 내가 시간을 허비하지만 이것은 내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냐? 굶진 않죠. 교회에서 김치 주죠. 복지관에서 쌀을 주죠. 굶을 수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살 생계비는 정부가 줍니다. 어떻게 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5년 차 청춘의 고향인 탈북자 김정아 씨의 이야기 다음 주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